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스가 총리의 일반 토론 연설 및 워싱턴 DC 방문에서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9월 23일 일본과 인도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모디 수상에 대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9월 24일 일본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모리슨 호주 총리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같은 24일 제2회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로부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각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스가 총리는 국제연합총회에 출석하여 일반 토론 연설에서 납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며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납치 문제 해결은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1조 평양 선언에 의거하여 납치, 핵, 미사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 정상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일본과 북조선의 결실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됨과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연결됩니다. 또 모태기 외무대신도 9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뉴욕을 방문해 일본과 영국 외무장관 회담, 일본과 미국 외무장관 회담, 일본,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외무장관 회담, 일본과 한국 외무장관 회담, 일본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구테헤스 국제연합사무총장과의 회담 등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석의 권호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제재, 신종 코로나에 의한 국경 봉쇄,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북조선에 의한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주변국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정책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재는 자민당의 국회의원과 전국의 당원들에 의한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에 의해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근 일본의 TV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온 4명의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정책 토론회를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들도 온라인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후보자에게 직접 자신들의 소망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질문자 가운데는 10살 미만의 어린이, 30대의 청년, 80대의 고령자가 있었고 후보자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정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TV에서 방영되고 있던 정책 토론회에서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조선의 정치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이 발표한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역 행위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에 정착하여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후보자의 정책 토론을 보면서 북조선의 일당 독재 정치 제도와 비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무한한 행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만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발표하는 선거 공약과 연설을 듣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본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임명하여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선거에 동원되어 투표만 하고 당국은 대의원 후보자가 100% 찬성으로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하지요. 후보자에 의한 사회 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 비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권당은 물론 야당의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가 보다 성숙되어 갑니다. 일본에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실감하였습니다. 저도 전화로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지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다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TV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행복감을 느끼며 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던 납치 피해자들이 생각까지도 통제받고 자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북조선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피해자분들과 가족의 여러분, 일본에서는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 납치 피해자에 관한 영화, 책, 강연회 등을 통해 계몽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어주십시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날에 김정은 총수는 제5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2019년 4월 12일 날에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최고인민회의의 기가 좀 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3기부터 14기로 바꾸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해서 앞으로를 좀 전망하면서 앞으로의 대내 정책, 대외 정책 양쪽의 좀 과제 가능 이런 그 언급을 하는 그런 연설로서 지난번에 했던 시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이번에 했던 시장 연설은 좀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인민회의는 아직은 좀 14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기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느낌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올해 1월 달에 제8차 단대회를 좀 했었고 그 후에 9개월 거의 9개월 좀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생겼던 발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 이런 거에 좀 그 발전한 것은 좀 정화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거 하고 그 앞으로의 그 정책적 과제라는 것은 좀 검토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번에 김정은 전 비서는 시정연설을 좀 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시정연설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부정 점수는 뭐 지난 9개월 동안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예, 긍정적 변화라는 그런 말이 쓰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변화가 생겼고, 예, 거기에다가 그 앞으로의 좀 전체 과제라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시정연설을 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대외 전체를 좀 보면은 역시 대남 관계, 한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미에 관한 거, 그런 것을 좀 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아도 그 서운한 것은 역시 신명사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의 시정연설을 좀 했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날에 신명사가 다시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좀 그런 가능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외 관계, 먼저 대남 관계에 관해서는 한국이 대북 정책이나 대북 자세라는 것은 변화 좀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은 너무 그 간절하고 먼저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남쪽에서 제기됐던 그 조선 전쟁의 준정 선언에 관한 것도 언급을 좀 김정은 점수는 했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적대시한 그런 관점나 전쟁이라는 것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먼저 이른바 대북 전쟁, 적대시 전쟁을 한 것은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북조선이 남조선에 대해 별로 도발하는 목적, 그리고 이유도 없었다고. 그런 거 강조하면서 북조선의 대남 정책을 한 것은 너무 평화적이었다고 앞으로도 갈 것 같다고, 이런 것을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김정은 점수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좀 낳은 것을 좀 기대하는 원민족의 좀 기대를 좀 실현하기 위해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금은 그 단절 되고 있는 분남 간의 통신, 연락선을, 그런 것은 복원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좀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10월 4일 날에 북조선 쪽에서는 좀 했고, 중남 사이에 있는 돈신 연락선이라는 것은 복원을 좀 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김정은 점서에 언급을 한 것은 너무 온당한, 이런 언급이라고 할까, 온당한 자세를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정권의 전쟁에 관해서는 역대 미국 행정부와 같이 북조선에 대한 좀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을 좀 크게 그 강성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정권에 대한 너무 그 강공적인 좀 자세라는 것은, 이런 것도 좀 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좀 보면은 대미는 물론 대남에 관해서도 역시 관계 개선하는 것은 좀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6년의 히트곡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